마태복음 25번 메시지 왕의 사역의 계속 첫 번째 천국의 헌법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네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은 현재와 관련됩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천국의 실제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천국의 실제는 주로 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함으로 왕국의 실제 안으로 인도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꾼 후에 주님께로 돌이키며 우리의 영 안에서 비우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은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과 함께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국의 실제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실제를 지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불의하다면 우리는 왕국의 실제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유지하는 한 우리는 왕국의 실제 안에 보존될 것입니다. 당신의 매일의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느슨하고 너무 자유롭고 의에 대하여 부주의하다면 당신은 즉시 왕국의 실제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하고 의로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며 기꺼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국에 들어가는가를 말해주는 다른 두 구절은 모두 장래 천국의 나타남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왕국의 나타남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뛰어난 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의는 우리를 왕국의 실제 안에 지킬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왕국의 나타남 안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구절인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함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의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를 왕국의 나타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의는 주로 우리의 생활을 가리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은 둘 다 천국의 헌법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이 이 헌법을 따른다면 의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이 이 헌법을 따른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생활과 일은 우리로 왕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갈 자격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함으로 우리는 왕국의 실제 안으로 인도되며 의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실제 안에 지켜집니다. 뛰어난 의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는 천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산 위에서 천국의 헌법을 전하신 후에 주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시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왕의 사역을 볼 것입니다. 시대적 의미를 가진 표적들. 새 왕은 왕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후에 첫 번째로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 모두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절부터 17절에 기록된 기적들 또는 표적들은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네 가지 사례의 순서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2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 5장 12절부터 14절, 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순서와 다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기록 순서는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임을 증명하는 마태복음의 기록 순서는 교리에 따른 것으로서 교리를 제시하기 위해 사례들을 한데 묶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순서는 예수님이 사람이신 구주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계시하는 도덕성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의 기록 순서는 다소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복음서에는 세 종류의 곧 역사적, 교리적, 도덕적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세 기적들, 곧 문둥병자를 깨끗케 함, 이방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심,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심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함께 합하여 시대적인 의미를 지닌 의미 깊은 교리를 제시합니다. 먼저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심. 왕께서 산에서 내려오심. 1절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좋으니라고 말합니다. 왕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왕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여기에 언급된 문둥병자가 유대인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왕은 먼저 문둥병자 같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따르면 구원은 먼저 유대인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주님께 접근하고 그분께 경배함. 2절은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말하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문둥병자가 새 왕께 경배하고 그분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분이 주 하나님임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새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질병들의 치료의 경우는 그 의미가 매우 깊은데 이는 모든 질병들이 특수한 영적 질병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구주에 의해 구원을 받아 왕국 백성이 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한 문둥병자로 대표됩니다. 성경의 예에서 볼 때 문둥병은 반역과 불순종에서 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권위를 거스려 반역했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은 순종함으로 문둥병이 깨끗게 되었습니다.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그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은 반역의 표현입니다. 반역은 내적인 것이고 문둥병은 외적인 나타남입니다. 이제 왕이신 구주가 오셔서 사람들을 반역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문둥병으로부터 깨끗게 하심으로 그들로 그분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은 불결한 병입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자는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반역으로 인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나 치료함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통으로부터 끊어지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있는 문둥병자는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반역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왕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9장 12절에서 주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자 먼저 유대인에게 이르셨습니다. 왕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를 만지신 3절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그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그를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왕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또한 왕이신 구주로서 그를 만졌습니다. 어떠한 긍휼과 자비입니까? 그분이 한 번 만짐으로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깨끗해 함입니까? 왕께서 깨끗함을 받은 문둥병자에게 증거를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심. 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고 말합니다. 새 왕은 깨끗게 된 문둥병자에게 그가 깨끗게 된 것에 대해 옛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아직 일시적인 기간이 남아있는 즉 그분의 구속의 죽음에 의해 옛 율법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심. 백부장이 나와 그의 하인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함.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후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말하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의 문둥병자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반면 5절부터 13절에 있는 백부장은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 문둥병에 걸렸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죄로 인해 중풍병자가 되었고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왕이신 구주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오셨습니다. 믿는 유대인들은 그분이 직접 만져주심으로 구원받은 반면에 믿는 이방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백부장이 권위를 알고 오직 말씀만을 구함. 주님이 백부장에게 가서 그의 종을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왕이신 구주의 권위를 인식했고 그분의 말씀에 치유하는 권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왕이신 구주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분께 친히 오시지 말고 그분의 말씀만 보내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더 강한 믿음이며 이 믿음은 구주를 놀라게 했습니다. 왕께서 이방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히 여기심과 많은 이방인들이 왕국의 누림에 동참할 것임을 지적하심. 10절은 주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히 여기셨음을 계시하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에서 주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상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왕국의 복음에 참여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11절에 있는 천국은 천국의 나타남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이기는 이방 믿는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를 누릴 왕국의 나타남일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왕국의 본 자손들은 좋은 시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가게 하는 강한 믿음을 갖지 않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잔치를 놓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의 나타남 안에 있는 밝은 영광 밖의 어두움일 것입니다. 장래 오는 왕국 시대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은 천년 왕국 후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 다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에 의해 치료됨. 13절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간에 하인이 나으니라 고 말합니다. 유대인 문둥병자는 왕의 직접적인 만지심에 의해 치료받았습니다. 왕은 그분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졌으며 문둥병자는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하인은 왕의 직접적인 만지심에 의해 치료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그는 왕의 말씀에 의해 치료받았습니다. 이방 백부장은 이 말씀을 믿었으며 그의 하인은 치료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왕의 직접적인 만지심에 의해 구원받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그분의 직접적인 만지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구원하는 말씀을 보내심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방인인 우리 가운데에는 아무도 주님의 직접 만지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하인은 모든 이방인 믿는 이들을 대표합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그 믿음에 특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만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믿음이 매우 현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백부장의 하인은 치료받았습니다. 그 하인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은 몸이 기능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방인은 구원받기 전에 완전히 기능을 잃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에 걸렸지만 우리는 중풍병에 걸려 기능을 잃었는데 이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왕의 치료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치료받았고 우리의 기능은 회복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치료받은 하인처럼 다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심. 14절과 15절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시중들더라 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시대 끝에 왕이신 구주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유대인을 대표합니다. 그때 대환난 동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의해 열이 나는 열병에 걸릴 것입니다. 왕이신 구주는 이방인들의 구원이 충만하게 된 후 유대인의 남은 자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스라엘의 집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집에서 치료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끝에 유대인의 모든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집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유대인 문둥병자처럼 왕이신 구주가 직접 만지심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시대 끝의 구원은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열병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사실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과학과 재정과 교육과 모든 세상적인 일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열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은 열병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은 그들의 정치와 산업과 농업과 전쟁을 위해 열렬함으로 매우 열이 높습니다. 그들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로 대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거움과 열렬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도덕을 주의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끝에 다시 오셔서 열렬하고 불타고 열병에 걸린 유대인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 치료하시지 않고 직접적인 만지심으로 치료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유대인들은 그분의 오심으로 직접적으로 만져질 것이며 구원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료받은 직후 일어나서 주님께 시중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일어나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께 시중 들 것을 상징합니다. 많은 이들을 치료함. 천년 왕국에서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회복하심. 저물매. 16절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많이와 다는 천년왕국에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천년왕국은 옛 하늘과 옛 땅의 마지막 시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옛 하늘과 옛 땅에 저물었을 때로 여겨집니다. 이 저녁 후에 새날, 즉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과 모든 병자들이 치료됨. 오는 시대의 능력을 미리 맛봄. 천년 왕국에서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최고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귀신 들린 자와 모든 병자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단지 오는 시대의 광대한 능력에 대한 미리 맛봄일 뿐입니다. 16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후 저물 때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 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병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표적들은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기록된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이루심. 17절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 말합니다. 타락된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치료는 주님의 구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으며 우리를 위해 완전한 치료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능력에 의한 치료를 적용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단지 미리 맛보는 정도입니다. 완전히 맛보는 것은 장래 오는 시대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왕을 따르는 길. 왕께서 큰 무리로부터 떠나기를 명하심. 18절은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떠나가기를 명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사역에서 주님은 언제나 무리들로부터 물러나셨습니다. 그분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분은 큰 무리를 주의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분을 추구하는 자들을 주의하셨습니다. 한 서기관이 왕을 따르기 위해 나옴. 18절부터 22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길을 봅니다. 그 길은 왕에게 나온 두 사람의 경우에 의해 계시되었습니다. 첫째는 서기관 한 명이 그분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에 있어서 그는 대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20절에서 그로하여금 대가를 생각하게 할 의도로 대답하셨습니다. 왕은 서기관에게 그분은 안식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20절에서 주님은 자기를 따르기 원하는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인자로 언급하셨습니다.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그분의 왕의 사역에서 새 왕은 계속 인자의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왕국의 왕에게 여우나 새들처럼 안식할 처소도 없다는 것은 그분이 수립하고 있는 왕국이 땅의 본질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질에 속한 영적인 것임을 증명합니다. 주님은 여기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너는 대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너 서기관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배운 사람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심지어 새들과 여우들보다 못한데 이는 나에게는 머리 둘 곳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서기관이 실망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원칙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왕을 따르는 데에는 어떤 물질적인 누림이 없습니다. 제자 중 또 하나가 먼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을 구함. 21절은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말하되 주여 저로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서기관이 아닌 이 제자는 천국의 왕을 따르는 대가를 지나치게 생각했습니다. 이 제자는 첫 번째 경우에 의해 언뜻 경고를 받으므로 그 대가를 지나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그를 장사하고 돌아와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왕께서 그 제자에게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제자가 왕을 따르는 대가를 지나치게 생각함으로 왕은 그가 아버지의 장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김으로써 대가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격려하는 의미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이하십니까? 그분은 의도적으로 첫 번째 사람을 실망시키셨고 두 번째 사람을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매우 지혜로우셨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이었더라면 나는 서기관이 나를 따르기 원한다는 말을 들을 때 매우 기뻐하면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차가우셨으며 어떤 격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 하느냐? 너는 내 머리를 둘 안락한 곳과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나를 따른다면 너는 내 머리를 둘 곳도 갖지 못할 것이다. 나는 새들과 여우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분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실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볍거나 느슨한 방법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이 경고를 받은 제자에게는 주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준비에 대해 잊어버리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우리는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당신은 만일 그들이 오늘 당신에게 왔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그 둘 모두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분간하여 하나는 실망시키셨고 다른 하나는 격려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는 길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누림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위해 죽은 자에 대한 요구를 무시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들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서 언급된 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두 번째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제자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결국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신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의무를 이룰 것입니다.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위한 이러한 의무를 다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물질적인 누림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당신이 머리를 둘 보금자리도 둥지도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물질적인 누림도 주의하지 않고 죽은 자들에 대한 죽은 의무들을 떠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